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면서도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배울 그런 교훈이 있죠.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통의 보상법이라는 법의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이는 이로 뭐 눈은 눈으로 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동의 보상법 이를 눈을 사랑했으면 눈을 사랑하고 손을 사랑했으면 손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면 이를 사랑하는 동의 동일한 해를 기침으로 보상하는 동의 보상법 이것을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이 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것을 빌미로 전쟁도 하고 테러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법에 대한 정신을 잘못 이해해서 저들이 끔찍한 그런 보복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기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은요 공공의 법입니다. 퍼블릭 로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똑같이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더한 손해를 끼쳐서 다시 말씀드려 원수를 갚음으로 그 손해 빈 것을 갚는 그런 것이 성경에 전혀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손해를 입힌 자와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관 앞에 나가서 재판관이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그렇게 정부를 통하여 법정을 통하여 이렇게 벌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개인이 개인을 하여 또 나도 사랑했지 나도 너 눈을 사랑할 거야 하고 상대방의 눈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금지하고 법정을 통해서 그 손해를 갚도록 했느냐 그럼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의 눈을 딱 하고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눈한테 딱 때렸다고 한 대 때립니까? 사람하고 때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네? 두 대 무슨 해? 솔직히 말해서 더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누가 이 돌을 돌리는데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깨물어 먹는 민족은 다른 민족밖에 없답니다. 어느 민족일 것 같으세요? 한국 민족이에요. 먹기 다리와 그때 뜨거워. 네? 1년 365일 고추 먹고 몇몇 이렇게 사는 분들이라 사탕을 빨아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답답하다. 그러니까 깨물어 먹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여러 번 갈아 먹고 입술로 녹여먹는데 그거 깨물어서 그냥 탁 먹듯이 먹는 민족 어느 민족이다? 한국 민족이에요. 제가 사탕을 고도적 깨물어 보니까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왜 사탕을 깨물어 먹네요. 우리를 많이 안했더니 사랑해요. 아이스크림을 줬을 때 정말 초특급으로 1초 만에 다 먹었더니 무슨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비워먹고 씹어먹네요. 한탕을 녹여먹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참 많이 고이는데 죄송합니다. 전체를 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성은요,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두 대, 열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의 말 공격을 하면요, 열 마디로 대받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참다가도 한번 폭발하면 한 대 쥐어가고 열 대, 스무 대 쥐어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하는 것을 법정에 가서 이렇게 손해를 끼친다는 그 손해를 끼친 만큼의 벌을 받도록 그렇게 법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심지어는 구약에도 개인이 개인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동의 보상법에 대한 완전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갖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내놓으라면 법을 법정에 순서해가지고 속옷을 내놓으라면 속옷을 내놔야 했고요. 그래서 오른밤을 떼었으면 오른밤을 떼는 손해를 끼친 그대로 손해를 끼친 그대로 자기가 그 대답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 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법이 좋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법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구절 유심히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39절부터 다시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뺨을 돌려대라. 기존의 세상 법은 뭐였어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나도 그 사람의 오른밤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정에 있는 경찰이 그 사람의 오른밤을 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동의 보상법, 과거부터 내려놓은 그 법은 그렇게 손으로 오른밤을 때렸으면 나도 오른밤을 법정 앞에 가서 때리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뭘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어디로 돌려대라?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법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이런 인간들 수준의 법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위에서 보다 높은 가치의 수준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상식을 지키기도 어렵고 법을 지키기도 어렵고 윤리를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상식을 지켜야 되겠다. 법을 지켜야 되겠다. 또 생각하면서 더 넘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니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을 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식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법도 못 지키고 상식도 못 지키고 내 성격도 못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위에 더 상위에 더 높은 가치를 내가 지키며 살 수 있단 말이야. 더 여러분 쉽게 아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른밤을 때렸는데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냐. 밤에 오른밤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열 대도 아니고 무조건 아주 자꾸 받고 싶은 것이 다르다고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어떻게 오른밤을 때렸는데 오른밤을 때리는 정도로 마감하는 것도 아니고 왼밤을 돌려낼 수 있겠느냐. 거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담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였고 고발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당시의 법은요 속옷을 뺏고 다 송사했을 때 고발했을 때 수했을 때에 겉옷까지 뺏어갈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말씀에 정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절대 겉옷까지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성사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법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표 한 장 주고 해서 그래 하나 가져가. 이게 아니고 재판을 걸어서 내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다 대고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또 시골락이라도 거짓이라도 벌어먹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벌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옥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저는 자녀들이 또 크다 보니까 얘들한테 얘들 어릴 때는 뭐 그냥 같이 모여 드시고 했지만 지금은요 주위 그렇게 됐어요. 예, 가족 간에도 그렇게 공부를 돕는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성장을 한 사람, 수를 한 사람을 상대로, 또 그래서 내 속옷을 뺏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겉옷을 준다. 여러분, 모른다 맞았고 참고 맵단 대중 뭐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쳐요. 그런데 제 팔을 걸어 기쁘다 맞추겠는데 겉옷을 끝까지 뺏어가 그때 겉옷을 벗어주네. 완전히 나의 자존심과 명예의 인권을 내려놓고 인격을 내려놓고 그래서 아마 깜짝이 엎드리는 그런 일이 들어가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옷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 자존심까지도 내어주라고 까지 주님은 더 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겠습니다. 42절에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우리를 가자 우리는 2km야 심리는 4km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같은 더울 때에 한 2km 한번 걸어가 보세요 보통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1마일 걷기도 힘든 상황에 그런데 심리를 가준다 그 배를도 같이 가준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용하자면 이만큼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 그 부분에 배를 가서 먹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주라는 겁니다 옆으로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뺨을 때렸을 때 맨뺨을 돌려줍니다 속옷을 달려줄 때 그냥 겉옷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해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법, 우리는 삶을 볼 때 요구하지도 않은 도움까지 그것도 당연하여 도와주라고 하니 이 얼마나 힘든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요구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42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보세요. 돈 달라고 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북한에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담배 20값 주면 중국 돈만 갖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조차도 돈이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벨로는 부자는요, 자기의 집을 지었는데 60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1층에서 20층 받을 거, 21층에서 40층, 뭐, 딸 거, 그 다음에 금액을 받을 거, 뭐 이런 식으로 60층짜리 집을 짓는답니다. 도둑이 별명이 다 되는 시대에요. 한국의 뭐 유명 연예인은 자신의 그 회사 소속으로 회사차를 샀는데 그 회사차가 무려 8억이 나왔대요. 8억.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돈을 샀다 너무 많아서 억하고 몰랄 정도로 많은 돈이 억이에요. 세상에 돈으로 되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조금 돈을 달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뭐하려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재밌게 살잖아요.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냥 돈을 달려는데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꼬는 돈은 꼭 파토하는 그런 말씀, 성경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남의 돈을 꾸지 마라. 그러나 남의 돈을 꾸었으면 파토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일단은 전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에 온 경우도 있고요. 이사를 간 경우도 있고요. 지목을 바꾼 경우도 있고요. 사업을 이렇게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쟁투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돈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주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꾸자 하면 그렇게 주라는 것이죠. 바꾸자는 마음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때렸는데 더 맞으지 않고 하고 재판관에서 소원 달라고하는데 거기까지 못 달라고 시키지도 않은 그런 심리를 더 가지고 돈 달라고 할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하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점점 이 불만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점점 마음의 힘이 여겨집니다. 누군가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 할 일인 것처럼 우리는 점점 느껴집니다. 아유, 난 못하네. 아유, 못하네. 어떻게 된다네. 아유, 뭐 나중에 믿음을 좀 해드리겠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점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이 말씀을 너무나 힘든 말씀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나중에 나중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나중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가 살지 않고 주의 앞에 배상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여기서는 아무리 안 했으나 세상에서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 이런 말씀의 생각조차 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마음대로 법문대로 감정대로 우리는 행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같이 한즉 앞에서 열한 그 요구사항을 순종한 적이라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고 계십니까?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또 딸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날 나겠는가 사들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흐린 혼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나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죠. 이렇게 힘들고 남이라 하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은 이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같이 한적 45절 앞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같이 한적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낫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국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우리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할 확률이 너무나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인도교를 믿는 사람도 심지어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 제일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치는 부분보다 나은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저들의 부분을 증거를 드리며 저들의 부분을 태우며 이웃들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은 한국에 들어가서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들도 교회를 세우고 저들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선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일컬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천국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뜻밖의 말씀을 조금 걸려넘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좋게 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고 내가 그런 대로 기분나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과 나를 비교해볼 때 이 말씀으로 나를 경쟁해볼 때 애동해 해볼 때 힘이 빠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울병을 쳤을 때 정말 우리가 울병을 댈 만한 그런 마음의 각오와 훈련이 되어 있나요? 속옷을 벗어달라고 할 때 겉옷을 벗어줄 용기가 있나요? 그것도 속옷을 통해서 우리를 나가있을 때 심리를 각오하는 그런 여유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얼마나 세계 얼마나 빠르고 우리가 얼마나 세계 정확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 파트너를 나갈 때 안 받을 약으로 줄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모든 것들이 아주 우리가 세상의 상식에 세상의 꿈에 세상의 가치에 목걸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한번 새롭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아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 이 말씀 모르겠다. 이 말씀 나중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 여기서는 닫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문을 좀 닫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른발을 때린 사람에게 일단 보여줄 수 있을까? 손을 받는 데가 어떻게 겉옷을 줄 수 있을까? 우리를 받는 데가 어떻게 신분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받으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받을 마음이 없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많은 가지 걱정을 하나하나 끊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며 아주 치명적인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르신 대로 너희 원수를 뭐하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내 맥담을 때렸는데요, 하나님 누가 나를 못살겠는데요, 하나님 누가 나를 부족했는데요, 저를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하면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저가 달라고 하는 것을 죽이시는데 저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가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과 인격으로 원수를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른발을 빼서 왼뼘을 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 번 오지 매번 빼서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간구해야 됩니다. 내 맘에 오셨어. 나의 원수가 부자한 마음, 이 부족한 마음, 이 굳어버린 마음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불살리시고, 다 얻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따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장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었지만, 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verse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도, 나의 어떤 욕구도, 나의 감정도, 나의 분통함도, 이기심도 다 내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완벽하게 비어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만을 완전히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어둡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간적인 감정, 상식, 이런 것들은 그런 욕구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비어내고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처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런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되어지는 상태.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딱 추려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은 내가 원통하고 불에서 얼굴에서 우는 애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우리의 심령을 비워내기 위한 애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른뺨을 가지고 왼뺨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덧대리고 덧대주고 평생 비워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바라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우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성경을 우셨다고 했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 땅을 치며 반성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을까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미움과 원수성과 불을 품지 못한 죄인의 악장마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땅을 치며 웃으면 그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같이 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라. 예레미야는 나의 얼굴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옳고 불에서가 아니라, 옳고 불에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도하면서도, 오늘의 나의 성과가 나를 위주로 나의 생각은, 아직도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뻔뻔하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해적으로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우리 주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밤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누워서 큰 말씀입니다. 큰 말하며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persecute하느냐? 예수님의 핍박을 잡아다 살아가고 위해 놓고 죽이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세월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메시아의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신 것을 알았을 때 듣게 됐을 때 자기를 바라보니 그 주님의 구원에 자기를 비추어보니 말씀에 비추어보니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자기를 만나서 끙끙을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구원을 믿고 세상에 어떤 약속받은 그런 행동을 쫓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끊어졌을 때 당신의 뱀을 주셔 기도합니다. 그의 다리뼈가 황제뼈가 정말 끊어질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다리를 절 정도로 대부분의 뱀을 불러가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님도 화해하여 하나님에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를 끙끙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에 관하여 주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높은 가치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아닙니다. 애통하며 회개하자. 이런 신앙의 추억들이 우리를 끝나는 승리하게 하고 복받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어떤 세미나를 와서 세미나를 듣는 정도의 막 학대에 와서 수업을 듣는 막 그저 일일 도덕을 악행시키는 어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와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온 심정으로 그 말씀을 생생하게 내 가슴을 치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미워했습니다. 주님 이를 갈도록 미워했습니다. 평생을 잊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주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지금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아버지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요? 온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자하며 날마다 열렵게 웃고 호흡했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너그럽게 배려있게 인자하게 어떻게 미소를 머금고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다식으로 절대 끝내지 않죠. 따라해봅니다. 오늘 아주 농구한 얘기입니다. 민병구성이 있을 때 민병구성이 있을 때 마음의 열과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참 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음악을 한다고 이런 친구들에서 번성을 만나면 아니겠지 말이죠. 정말 배우자 지경된 친구들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별명이 뭐였냐면 농구, 유교 만난 사람 이랬어요. 어차피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오래된 그 하얀 와셔스에다가 바지를 들여있지도 않고 걷다가 바람을 쳤고 다녀요. 더워서 어떨 때 양말도 안 신어 그 오래된 신발 신고 가방도 정말 싼거죠. 이렇게 끼고 그러고 다녀가면서 도시락은 차는 매달 깊이서 안 다니고 여러분 한참 못된 나이에 한참 못된 나이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요 그때 말입니다. 민간구석이 있었습니다. 민간구석이 있었어요. 왜냐면 준비나와 함께한다는 민간구석이 있었어요. 내가 굳이나 나를 뽑고 나를 높이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깨지기를 바라니까 화날 때 화내지 않고요.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고요. 없을 때 동의하지 않고요. 정말 유유작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가 또 열어버리고 사니까 유교 만난 사람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게 따라다닐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장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꼭 그 별명을 갖고 살았어요. 뭐라고요? 예수장이. 근데 나쁜 의미로 그렇게 저를 놀린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 예수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짝이 심장 탐막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전교생이 도와서 그 제 짝을 도와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만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서 결국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뭐 교회가 따라 교회를 기억해 학교 다녔습니다.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전교생이 그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 기도를 시켰을까요? 예수쟁이였고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학교가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통함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마음이 온유해지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는 가운데 정말 땀을 기억으로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땀을 기억으로 얻는다는 이야기는 풀고 풀고 또 풀면 사람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한 사람도 왜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고 싶죠?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온유해 지금 우리 교회가 풀어버릴까요? 풀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기업이 풀어버릴까요? 나가면 물러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었으면 개인의 복음, 교회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Jesus. Jesus. Jesus.